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에서 철부지들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철부지들이라고 하고 또 그런 복음의 맥락에서 다른 부분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이들이라고도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이런 표현들이 그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다가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인물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철부지들, 어리석은이들을 그냥 말 그대로 해서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아주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자신을 가장 유명하게 해준 말은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문장을 조금 더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라는 문맥의 한 짧은 문장입니다. 니체에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기득권들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중심이 되는 신을 죽였을 때 인간은 그 획일화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니체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철부지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철학자 니체에게는 말 그대로 철부지들, 어리석은 자들, 못난 놈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몽매하게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가 철부지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종교를,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패자들의 종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패배 합리화로서 종교를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못나서 인생에서 실패한 것인데 그 실패를 가난이나 겸손으로 포장을 해서 그 실패 덕분에, 그 상실 덕분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못난 인생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일단 일견 자기 나름의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 거의 모든 교우들은 바로 이 실패자들의 범주 안에 쏙 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순교자들은 그 실패자들 가운데서 으뜸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예를 이 공식에 대입시키고 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실패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합리화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동기를 자기 인생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그 정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선택이 오롯하게 필요하게 되죠. 그러한 자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자기 믿음에 대한 강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굳건한 자신감이 단지 실패 속에서 겪게 되는 자격지심이라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물론 이것도 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 마음, 실패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 그러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실패라는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다 안 좋은 것일까요?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니체의 말처럼 자격지심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모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죠. 그 실패자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과 그 끄트머리의 순환과 십자가는 복음의 시대에서 볼 때는 가장 잔인하고 비천한 실패 중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사도가 그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선포할 때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갔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었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믿었던,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까지 당해서 반대 세력에게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러한 실패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일독서였던 즉하리야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실패를 예언자는 어린 나귀를 타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란 실패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자발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것이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공생활 시기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기득권 사회에 대한 반동분자, 그 권력을 가지지 못한 실패자의 저항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기득권 사회에 대한 반동분자는 모두 패배자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격지심이 그 동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철학자 니체의 생각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번 양보해서 동기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동기 부여로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존재가 무엇을 찾게 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이는 동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순수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변질되어 가지고 권력과 재물을 역으로 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열패감과 자격지심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소박함과 겸손을 자기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인격체가 되기도 하죠. 어떤 할아버지 신부님이 내가 신부가 된 이유는 어릴 때 그 마을에 왔던 신부님이 김과 흰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김이랑 밥이 먹고서 신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동기를 넘어서서 더 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죠. 어쨌든 이 둘의 존재 변화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반란과 반동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미움을 계속 쫓다 보면 그 미움이 커지면서 그 사람은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반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을 이해하게 되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인격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반란과 반동에 당신의 공생활 안에서 그 반란과 반동을 말과 행동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욕망의 세상과 욕망의 몸과 동화되지 않고 당신의 길을 충실하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같은 니체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네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뭐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괴물과 싸우면서도 그 괴물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괴물과 싸우면서도 원수와 싸우면서도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면서도 나의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싸움에 감정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당연히 가빠지게 되고 가빠지는 호흡에 따라서 그 감정은 더욱더 격렬해지게 됩니다. 결국 나의 감정을 내 몸과 일치시키게 되면서 그 감정을 더욱 불타게 만들고 내 몸까지도 불타게 만들죠. 하지만 반면에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나의 감정을 하느님에게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의 호흡을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깊은 호흡을 하도록 그리스도교 전통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여전히 주고 있죠. 그렇게 될 때 나의 감정은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면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싸움 안에서도 그러한 싸움 중에서도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 미움이라는 큰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숨 하나만 잘 쉬어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몇 차례 인용을 했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의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이게 될 때 그 죽음 안에서 다시금 소생한, 다시금 살아남은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더 하느님의 영 안에서 굳건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굳건함 안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어야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 전에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안 하셨지만 십자가와 순환과 십자가를 겪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시던 인사말이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말을 쓰시게 되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이게 될 때 그 죽음을 거치게 되어서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에게 그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